그러니까 이게 모방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정말 이건 알아야 된다. 이번에 제가 저기 시약 이거 강의하면서 2강 모방이란 무엇인가, 모방의 기본 원리 이거 설명을 최대의 관건으로 생각하세요. 이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데, 실용적인 것 이제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과연 기계론적 인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설명해낼 수 있는가? 그건 어렵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모방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무엇을. 시약을 가진 사람들은 챕터 1을, 제 1장을 펴시면 됩니다. 시약 책을 가지신 분들도, 책을 산 분도 있잖아. 책을 산 분들을 위해서. 또, 뭐, 기껏 책 샀더니 책 한 번도 얘기를 안 틀어야지. 그럴까봐 제가 항상 그런 걸 생각합니다. 시약 1장을 펴십시오. 1장하고 2장을 얘기할 거예요. 거기 독서 모임에서 요즘 시약 하고 있어요? 회장님? 네?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을 대충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설? 앞부분에? 아, 그 책으로? 네, 그 좋아요. 그 손명희 선생님 책.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이에요. 손명희 선생님. 제 지도 교수님이 1933년생인데, 지도 교수님의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1919년생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옛날 분이에요, 아주 옛날 분. 우리 돌아가신 제 선생님의 선생님. 옛날에는 철학, 우리나라의 그, 일제 때는 우리나라의 철학 선생님이 10분도 안 계실 때니까. 그럴 때니까. 그리고 저,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이 해화동에 있는 그 보성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는 이제 보성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고등학교의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자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대학이 해화동에 있었거든요. 서울대 물리대가.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 철학과에서 강사인 분들 있지.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보성고등학교나 동성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동성고등학교는 또 거기 옆에 있잖아요. 천주교학교. 그래서, 김규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 그 경성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김규용 선생님이 보성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셨다든가, 뭐 그런 식이죠. 세계사, 독어, 뭐 이거 다 몇 가지를 가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우리 선생님이 보성고등학교를 다니시는데, 김규용 선생님이 독어하고 세계사를 가르치신 거야. 근데 그분이 서울대 철학과 강사고, 뭐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제, 김경 선생님이,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성씨가 2이니까 2군, 뭐 철학 공부를 계속하게 해서 철학과 가고, 뭐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김경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이고, 뭐 그런 식이죠. 예전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철학 업계는 공채니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해먹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대학 나오면 더 중요한 게 선생님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잖아. 1급의 선생 라인이 있거든요. 1급 라인. 그 라인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무엇을 모방하는가? 성격과 감정과 행위를 모방한다. 이게 성격과 감정과 행위를 모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책에 보면은, 1446A에 27에 있어요. 1장. 1장에 있어요. 여기 저, 누구예요? 이상희 씨가 번역한 것을 가진 분들은 65페이지. 그리고, 그 책 잠깐, 그거는, 거기, 10페이지. 예. 선명현 선생님 책은 10페이지. 예, 거기 있어요. 거기,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다음 주에 시험을 많이 봐야 되는데. 성격과 감정과 행위를 모방한다. 성격과 감정과 행위를 모방한다. 일단 세 가지를 모방하는데, 그 중에 행위가 중요해요. 행위의 성격과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를 보면 성격과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 영화배우 누구를 좋아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영화배우가 드라마에서 보여준 성격과 감정과 행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는 그 이청하라는 배우 있죠. 알아요? 이청하 아세요? 지훈 씨는 몰라요? 몰라도 돼. 괜찮아. 우리 인생은 무슨 말. 제가 이청하라는 배우를 요즘 좋아해. 차가운 도시 여인처럼 생긴, 차도녀처럼 생겨가지고. 옛날, 아, 그래서 한지민보단 나은 것 같아. 한지민은 너무 오지랖이 높게 생겼어. 짜증나. 뭐, 한지민 인성이 끝내, 왜? 박순영, 너 한지민파야? 이청하 좋아해? 그래, 뭐라고? 뭐라고? 네가 갈아탄다고? 왜? 내가 좋아하는데 왜 네가 갈아타? 응?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취향이 다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 이청하 좋아해? 왜 그래? 너 나하고 좀 이렇게 맨수지고 싶어? 난 너 되게 좋아하는데? 아,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난 너를 굉장히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해. 한 번도 너를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래? 갑자기 내가 이청아 그러니까 네가 갈아타. 아, 그럼 나도 안 좋아할래 그러면. 짜증나 죽겠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영화배우에 대해서 좋아한다, 팬클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그 사람의 본래 인성이 뭔지 우리 관심 없죠. 사실 그 사람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지. 알고 보니 인성이 개차반이더라. 이런 건 알 수 없지. 휴그랜트 뭐 그렇게 쓰이던데 결혼하는데 애가 그렇게 많은 줄 누가 알았어요? 쓰레기잖아 휴그랜트. 그죠? 휴그랜트.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런던에 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런던이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런던 어디에서 태어났다 말하면 그 사람의 계급을 알 수 있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고. 안 좋은 놈들이에요. 촌놈들이에요. 폐쇄적이잖아.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격과 감정과 행위를 모방하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위라고 하는 것에 성격과 감정이 표현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로서 성격과 감정을 재현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재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재현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재현은 있는 그대로 베낀다는 뜻이 굉장히 좀 강하죠. 표현한다는 거. 근데 모방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을 본받는 거예요. 본질을.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 질문 받아주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잘 드러내겠습니까?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의미에서 시가 본질을 잘 드러내겠습니까?
시.
왜요? 찍었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같이 저희 독서문을 읽었던 책에 의하면 시는 객관적이고 조금 객관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역사는 주관적인 세계를 보여준다고.
무슨 책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무슨 책입니까? 독서 모임.
저분을 탓하지 마.
아, 혼자 짊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난관을 다 혼자 이겨내겠습니까?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정답은 시가 맞는데, 지금 그 읽은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잘못한 거야. 뭐, 시하고 역사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진리에 가깝냐라고 하는 논의는 다 시학에 나오는 걸 가지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태의 피시스, 본성을 모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가 훨씬 더 진리에 가깝다는 역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65년 한일협정 60년이죠. 네, 한국하고 일본은 항상 을사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을사년.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걱정입니다. 일본 놈들이 어떤 짓, 뭔 짓을 벌일까봐 걱정입니다. 120년이에요. 그죠? 재밌는 일이 또 있죠. 아, 이거, 그냥 혼자서 심심해가지고 하는 일인데, 얘기인데.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 알아요, 세현 씨? 에디슨이, 전기, 발명가 에디슨. 에디슨이 이제 장사를 좀 해보려고 JP 모건한테 투자를 받아서 세운 회사가 제네럴 일렉트릭입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에 관한 모든 것이죠. 제네럴 일렉트릭이, 최근에 세계에서는 나뉘면서 드디어 망했습니다. 120년 됐죠. 되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되게 이 무렵에 나온 거예요. 제네럴 일렉트릭. 그래서 대출, 1905년이라는 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역사적 사실이죠. 이걸 진리를, 역사적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그러지, 히스토리컬 트루스라고 하진 않거든요. 역사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은 진리를 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론적인 어떤 전체 세계를 말해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때 진리는 기계론에서 말하는 진리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것을 말하죠. 인과관계를 쭉 드러내 보여주는 것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과학에서는 그것도 진리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할 때 시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그러죠. 진실이라는 말을 쓰죠. 진실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아까 그건 맞아요. 시가 맞아요. 근데 그 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분들에게 탓을 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완전히 짊어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독배를 혼자 마시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 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입니다. 시가 훨씬 더 진리를 드러내 보여준다. 시가 진리 보여준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격과 감정과 행위를 모방한다는데 성격은 에테이고 그다음에 파테가 이모션, 프락세이스 액션. 거기 성격과 감정과 행위인데 행위 부분을 보면 외부 고유한 내적 의미에서의 행동, 외부로 향하는 내적 이념, 성격과 감정을 함축한다. 거기 성격과 감정을 함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행위를 보면 그래 행동이 성격과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겠죠.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는요.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는 근대 드라마예요. 근대 드라마는 행위가 성격과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격과 행위가 성격과 감정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전 드라마.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어도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근대 드라마. 고전 드라마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부글부글 끓는 짓을 해야 돼. 아시겠죠? 행위가. 상응하는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근대 드라마는 진정한 의미의 성격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전 드라마는 행위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보면 오이디푸스가 절망을 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절망하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 뭐야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그 브로치로 자기 눈을 찌르죠.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장님이 되는 것은 히랍세계에서는 산송장이 되는 거, 눈뜬 장님이라는 게 산송장이거든요. 그 세계에서는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게 이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절망의 표현이죠. 그 행동으로서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과 어떤 행위, 행위와 그 내면의 성격, 애태와 행위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들을 발견하는 게 작품을 이해하는 관건이겠죠. 그죠? 그러면 박순영 군은 왜 이청하의 팬이 되었습니까? 청소년 때부터? 아, 박순영이 청소년 때 이청하가 데뷔를 했었나? 6대6이요? 나는 그거 몰라. 고등학생 때? 오, 그럼, 아, 그럼 내가 양보할게. 이게 고전 드라마도 아닌데, 뭐. 응? 순영, 미안해. 잘못했어. 아, 요즘에, 아, 여기, 뭐야, 딱히 드라마를 열심히 안 보니까 요즘에 드라마가, 그, 뭐라고 그러죠? 저는 확실히 고전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이 애태와 파태를 드러내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태와 파태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드라마가 뭐예요? 이청아 편 얘기해봐. 애태와 파태가 행위하고 거의 1대1 대응해서 드러나는 그런 드라마 종류가 뭐가 있어요, 현대? 로맨틱 코미디. 그래서 내가 로맨틱 코미디를 열심히 보는 거야. 로맨틱 코미디는 이 행위가 다 코드를 읽히거든. 코드화 돼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둔한 거야. 근대 드라마를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부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읽기 쉽잖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지. 이런 거 쉽잖아. 아, 저 대사가 나오면 누가 죽겠구나. 이제 바로. 대부를 갖다가 거의 엄청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갱스타 영화의 그 코드들을 사전처럼 알고 있는 거야. 감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 저 장치가 나오면 미장신 저거 나왔다. 아, 세 명 죽네.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식일 테면. 그게 잘 안 되는 영화들이 이제 거의 판타스틱한 영화죠. DVD를 사놓고, 저는 영화 볼 때 그러거든요. DVD를 사가지고, 거의 나노 단위로 쪼개서 봐요. 그러니까, 극장 가서 보는 일이 없어. DVD를 사. 다 아주 분석을 해. 무슨 색깔의 옷을 어떻게 입고, 뒤에 배경은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러죠.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작은 예술적 모방의 한 형태이고, 그것의 본질은 운문화가 아닌 이념의 모방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운문화가 아닌 이념의 모방이다. 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약 1장에 보면은,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든 운율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든 여러 운율을 서로 혼합해 사용하든 한 종류의 운율만을 사용하든 뭐 이런 운율을 가지고 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모방하는 것이고 창작물은 성격, 감정, 행동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이상화한 재현물이라고 하는데, idealized representation. idealized idealized representation. 이상화된 재현. 여기서 포인트는 이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념을 모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도, 행동을 모방하다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얘기도 해요. 행동을 모방하다 보면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 연결고리를 꼭 봐야 돼요. 애태가 있는데, 이 애태는 반드시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파태가 있기도 한데, 파태는 뭐, 물결과 같은 거야. 여기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아난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어떤 행위를 따라하다 보면은 요게 그대로 애태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요게 고전적인 윤리 이론이에요. 고전적인 윤리. 그러니까 요 얘기는요, 서양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공자님 말씀이기도 해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인사해라. 행동 똑바로 하다 보면은 심성이 바로 될 것이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됐건, 공자님 선진 시대가, 진나라 이전 시대가 됐건, 그게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행동, 그것의 원칙이 뭐냐? 행위와 프락세이스와 에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연결이 안 된 놈들이 이제 사이코패스죠.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죠? 연결이 안 되는 거. 박순영은 어떻게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잘, 어? 너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하고 행위하고 성격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행위를 따라 하다 보면은 성격이 닮아간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그 얘기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선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나와요. 그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맹자도 그 얘기죠. 그 얘기하죠. 날마다 해라는 얘기하죠. 날마다. 그 맹자의 윤리학이 그겁니다. 사실은. 맹자 윤리학이 그거죠. 그게 그분들을 딱히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요즘에는 그런 거 거의 안 하는데, 한때 그 인문학에서 동양학 뭐 이런 거 하는 강자들 많았잖아요. 불교하고 유교학으로 퉁쳐서 동양학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불교는 동양학이 아니라, 불교는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상이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뭐냐면, 날마다 행동을 뭔가 한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어지느냐. 한 방에 쇼부를 바라가 불교거든요. 잘 아세요? 불교? 제가 동국대학교 나와서 잘 알잖아요. 그게 한 방에 끝내는 거거든요. 불교. 그게 깨닫고 나면 끝이에요. 그게 날마다 이게 도노 점수 뭐 날마다 닦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인간 말종이 많아. 오늘까지 말종으로 살고 내일 깨달을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동국대학교에 가면 불교대학이라고 있는데, 그게 단과대학이에요. 거기 이제 스님들이 다니는 선학과가 있고, 인도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있는지, 인도 철학과가 있어요. 인도 철학과는 철학과예요. 근데 인도 철학과 교수님들이 스님들 없인 적이 있나. 무식한 것들이 한 방에 깨달아갖고, 저것들이 이게 도박판이지 말이야. 같은 단과대학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유가나 이런 쪽은요, 계속해서 프락세이스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모방을 통해서, 습득을 통해서 에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술 이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윤리학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학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하고 윤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정치학하고 윤리학하고. 간단히 말하면, 한번 좋은 정치를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 계속 좋은 정치에 대한 욕구가 생기겠죠.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이 어려운 거라, 첫 단추를 깨기가. 물론 이제 최초의 정초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 모방은 참된 이념에 따른 창조이며 창작자는 보편적인 것을 포착해야 한다. 거기 보편적인 것을 포착한다. 그래서 시인은 보편적인 것을 포착하고 역사가는 보편적인 것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 훨씬 더 진리에 가깝다. 아시겠죠? 자전거 타는 분 아시겠어요? 네,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겠어요?
네.
거기 모방은 그 밑에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다음 주 시험 모방은 보편적인 것을 본으로 삼아 진료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서 있게 짜 넣어 조화를 만드는 일이다. 이게 뭐냐? 창작이죠. 보편적인 것을 본으로 삼아 여러 가지 재료를 거기다 질서 있게 짜놓는다. 이것이 뭐냐면 구성을 잘한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언어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논의를 할 테고 짜 넣어서 조화를 만든다, 하모니를 만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방의 대상은 행위하는 인간들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 두 번째 그 제1장이 모방의 수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2장이 모방의 대상이고 제3장이 모방의 방식입니다. 모방의 수단, 모방의 대상, 모방의 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의 대상은 뭐냐?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행위하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됩니다. 행위는 여러 차례 오늘 말씀드렸어요. 성격을 드러내므로 성격을 모방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의 대상인 성격을 상세하게 논의합니다. 어떤 성격을 모방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도 조금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준이 좀 떨어지는 열등해 보이는 영구 같은 애들은 흉내내면 뭐가 되겠어? 희극이 되겠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보통 평균의 인간보다도 조금 진지하고, 자기에게 닥친 시련에 완전 결연히 맞서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유, 나 같으면 그런 거 못 이겨.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최근에 내가 이청아 인터뷰를 봤는데, 이청아가 굉장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야. 알고 있어? 몰랐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내가 팬클럽 해야겠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저녁에 라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저녁에 라면 먹으면 얼굴이 붓잖아. 그래서 물을 끓였대. 응? 물을 끓이고 라면 스프를 넣고 거기다 계란 하나 풀어서 먹어.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이청아가 왜 어반자파카의 가수의 조현아?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네. 조현아의 목요일 밤? 거기에 나와서. 그냥 한 파면 또 끝까지 파자니, 수영아. 그지? 거기 나와서 얘기합니다. 조현아는 그러니까, 와, 언니 대단하다. 나는 못 참아 그냥 라면 먹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청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왜 하냐? 이제, 어제 저녁에 그랬다는 거야. 오늘 여기 나와서 너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찍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석부석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날마다 절제를 해야 한꺼번에 10kg 빼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조연아는 대충 살잖아. 그죠? 조연아는 대충 살잖아요. 조연아가 누군지 아세요? 그 땅콩항공 걔 말고 그 가수 조연아요. 땅콩항공 걔는 막갑하고요. 네. 예, 왜요? 이청아도 알고 있어요. 제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언니, 그냥 먹어! 그러니까 이청아가 그러면, 아, 나는 항상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니가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이청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연아가 뭐라고 하냐면, 와, 소름 끼치다. 언니, 너무 자기 객관화 하는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근데 그동안 좀 이청을 좀 띄엄띄엄 봤거든. 아, 쟤를 좀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게 그죠. 그래도 안 될 것 같죠. 배우, 톱 배우가 되려면 사주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나요? 사주를 보세요. 이제 제가 어찌합니까? 어쨌든, 운대가 맞아야겠죠. 운대가 맞아야겠죠. 그리고 자기가 좀 뜰라고 그러는데 자기보다 좀 더 나은 그 누구죠? 그 절대 강자가 상대로 있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사다마오야, 아사다마오. 아유, 진짜 불쌍해. 걔 진짜 불쌍해. 김연아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아사다마오는 인간이 키운 사람이거든요. 딱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사나무가 진짜 연습 엄청, 물론 김연아도 했죠. 근데 아사나무가 안 되는 거야. 인간이 키운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사람한테 뭔 얘기야. 근데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됐을 텐데. 그죠? 아,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이게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그렇게 됐어. 이청아 얘기를 해서. 이청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좀 짠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그,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다이어트에 얽힌 얘기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그 다음에 뭐, 무슨 영화제 시상식이 언제 있다, 그때 어떻게 준비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에 나온 용어를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드라마, 넓은 의미에서 영화나 연속사, 드라마의 재료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최적의 재료로서 자기가 그 드라마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냥 힐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후원금이라도 보내주고 하다가 안 뒀어. 나보다 잘 벌겠지 뭐 생각하고 그냥 연예인 차 타고 다니는데 뭐 그래서 안 뒀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제 그 뭐죠? 아, 저 사람은 엄청나게 그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입금 전후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신체 자체가 한꺼번에 뭘 많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뭐 그냥 쉴 새 없이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힐레, 택시스, 질서 있게 짜 넣어서 감독이 말하자면 조화를 이뤄내는 일에 자기가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훌륭한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훌륭한 배우. 훌륭한 배우. 모방의 대상인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성격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2장에 보면 그 성격이 나옵니다. 제2장을. 독서 모임에서 2장 아직 안 갔죠? 네, 2장을 보면 성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모방의 수단들이 있고, 제2장에 보면은 모방의 대상이 있는데, 무엇을 모방하느냐? 우리보다도 월등한 성격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이를테면 히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히트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봤어요? 트렌치 히트 봤어?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드니로 나온 영화. 알파치노가 형사고 로버트 드니로가 은행 감독.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면 그냥 히트 레스토랑 딱 치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봤죠? 청수 봤죠? 쫓기는 로버트 드니로하고 그 쫓는 형사 알파치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유명한 대사가야. 톰 히들스톤 알아요? 톰 히들스톤이 여기에 이 장면을 갖다 꽂혀가지고 이제 자기가 영화배우가 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히트는 정말 가장 멋진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를테면, 나쁜 놈이죠. 로버트 드니로가. 나쁜 놈이에요. 그냥 깽단 두목이에요. 은행 감독. 발킬모 나오고, 그 유명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총싸움 벌이는 거예요. 엄청 많이 봐서 난 이 장면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알파치노 오는 거야.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알파치노 특유의 그 목소리. 왜 그러세요? 힘드세요? 예? 네? 화가 많이 나세요? 저는 영화에 이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그 영화를 계속 봐서 외워요. 독전에서 차승훈이 브라이언 이사로 나와가지고 누가 유준열이한테 있잖아. 서영락대리. 서영락대리! 화가 많이 나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외운다니까, 내가. 응?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6장, 2장 16절을 갖다가 하는 얘기거든. 몰랐어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어쨌든 히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로버트 드니로가 깽단 두목이에요. 근데 그 돈다발을 짊어지고, 가면을 쓰고, 뛰면서 시가전을 벌인다 이거야. 나쁜 놈이죠. 근데 부하들은 다 하찮아, 똘마니들이야. 밝히면 빼고는 다 쓰레기 새끼들이야. 돈독이 올라서 이제 가담을 한 거야. 근데 이놈들을 끌고 말이죠. 은행을 털어서 도망을 가야 돼. 그럼 이건 뭐예요? 보통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고도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월등한 놈이야. 우리보다는 월등한 놈이야. 거기서.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기고 쫓기다가 둘이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이제 알파치노 얘기하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드니가 말이지. 네가 죽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로버트 드니의 그 시니컬한 표정을 진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그 장면에서 선인과 악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알파치노가 그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에서의 극중 이름이 한나인가 그래요. 이 사람도 형사 노릇하면서 개판을 치고 완전히 인간 쓰레기야. 개인의 삶은 마누라한테 도망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범인자로 다니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인간 쓰레기예요. 둘 다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끼리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한하는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우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테라는 게 성격이 좋네라든가 인성이 올바르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의 성격은 그런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훌륭한 배우예요. 아시겠어? 이게 그러니까 순영아 이청아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 좀 뿜어주는 게 파토스가 어떻게지? 좀 스크래치가 좀 나야 되는 거라. 그지? 신민아도 그래. 좀 안타깝다니까. 갯마을 차차차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야. 내가 요즘에 다시 보는데. 근데 신민아를 좀 키우려고 내가 다시 봐주는데. 그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신민아하고 누구야? 그게 여기 보름을 이게 보조개 들어가는 남녀 주인공이 다 보조개가 들어가잖아. 갯마을 차차차. 김선호인가? 걔네들이 스크래치가 없어요. 애들이 인생에. 신세계 와라. 황정민, 그죠? 이정재도 스크래치가 없는데 애가 얼굴이 너무 반반해서 뜬 거고, 정우성이나 이정재가 탑 배우가 못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크래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압도되질 않는 거야, 우리가. 걔네들이 나와서 뭐라 하면, 야, 이 새끼야. 제가 정우성이나 이정재 나온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새끼야, 내가 인생이 너보다 훨씬 스크래치가 많아. 좀 더 스크래치 있게 좀 못하고 했나? 이런데. 로버트 드니로나 알파치노 이런 애들은 나와서 보면, 이제 숨이 톡톡톡 막히거든. 그게 에테라니.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아, 너무 힘들다. 강의하는 거. 내 성격이 정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을, 이게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방의 대상은 뭐가 있느냐? 행위하는 인간들 모방인데, 행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애워야 돼요. 행위는 애태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모방하느냐? 애태를 모방하는 거죠. 애태는 두 종류가 있어. 애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보다도 우월한 것이 있고 우리보다도 열등한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격이 우월하다, 성격이 열등하다는 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해 압도적이냐, 압도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열등한 인간을 갖다가 모방하면 코미디예요. 우월한 인간을 모방하면은 비극이에요. 신세계가 비극이지. 봤죠? 두아, 두아, 막, 시원한 두아, 두아, 막 이러잖아요. 황정민 엘리베이터에서. 따라서 해봐야 이게 성격, 강의용이에요, 강의용. 제가 욕하는 게. 배운 거예요, 지금 강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황정민이 지방에 영화 촬영하러 가가지고, 네? 사우나를 갔다는 거야. 사우나를 갔는데. 환경이 싸우러 가니까 거기 중학생 놈들이 그 사우나에 와 있더라는 거야. 그거 알아? 환경이 중학생들이 그 사우나에 와 있더라는 거야. 중학생들이 환경이 보더니, 아, 들어와, 들어와 하는 말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다 빨려먹고, 거기서 들어와, 들어와 막 하고 있는데, 거기 또 노인들이 더 있대. 할아버지, 노인들이 거기 또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국제시장 팬들이 또 거기. 그래서 환경이 들어와, 들어와 하다가 또 국제시장 얘기하고, 분위기 이상했다고 그러더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황정 그 여러분들 그 신세계 있잖아. 디디디디디디 그 클라는 있잖아요. 그 장난 아니지. 아침에 아, 오늘 공부 진짜 하기 싫다. 그럴 때는 그 신세계 그 테마 음악을 들으면서 각오를 다집니다. 들어와, 들어와. 공부 다 들어와. 이런 느낌. 근데 그 신세계를 보면 영화가 잘 됐다 못 됐다가 신세계를 보면 이정재는 악인도 아니고 열등한 인간도 아니고 그냥 우리하고 비슷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배우가 못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이제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보다 우월한 자를 갖다가 모방하는 비극의 성격의 비극이라고 요걸 희극이라고 그러거든요. 코모디아, 트라고디아, 코모디아. 응? 근데 요 중간에 있죠. 우리하고 비슷한 똔똔. 우리하고 똔똔인 애들 있죠. 요걸 모방하는 것도 있다. 셋으로 나눠요. 드라마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시약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론만 이해한다면 이제 이론적인 건 없다니까. 근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그 영화 교재들을. 그래서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갖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우월한 사람들은 이 성격이 우리보다 우월한 건 이상적인 인간들이겠죠. 그죠? 도덕적으로 우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건, 당연히 이거는 이상적 기법인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열등한 인간들? 우리보다 열등한 인간들을 갖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풍자적인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똔똔인 것은 사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상적 기법, 사실적 기법, 풍자적 기법. 저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람들 이렇게 묘사하는 거 있잖아요. 박완서 씨의 소설.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잡소꼬치 뭐. 배고픈 놈이 먹을 거지. 다 고만고만한 얘기잖아요. 그죠? 박완서 씨. 우리 집에 박완서 전집이 있어요. 읽다가 힘들어. 힘든 거야. 영웅서사시를 읽어버려 돼가지고,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을 2장에 보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한 것보다도 그래서 창작적으로 탁월한 것은 우리보다 우월한 성격적으로 우월한 그런 사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이게 이제 3장은 보면 방식이 나오는데 운문을 섞어서 하거나 그냥 서술만 하거나 노래를 섞거나 이렇게 하면은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극 안에는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도 있고,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그렇죠. 뭐, 남 얘기하듯이 이게 서술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더러는 판소리가 남 얘기하듯이 하기도 하다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춘향이 돼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도령이 돼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인칭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3인칭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길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판소리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비극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뮤지컬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뮤지컬에 가깝죠. 그러니까 모방의 대상이 있고 모방의 방식이 있고 모방의 매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방의 대상. 행위를 모방하는데 모방은 행위는 성격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우월한 것이 있고 우리보다도 열등한 성격이 있다. 그런데 우월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우월한 거예요. 성격적으로 우월해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세계를 봐. 신세계를 봐. 영화를 봐야 되는 거야. 야비한 놈이 나와요. 그 누구지?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뭐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이게. 성격적으로 딱 아주 더러운 성격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중국. 그죠? 더러운 성격이 딱 드러나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드러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드러내 보이려면 똔똔인 애들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정재는 결코 강한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똔똔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이제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처럼 네?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최민식 나오는 카지노 그 드라마가 잘 된 것을 보니까 그 이상한 그 오른팔로 유준 그 놈이 누구지? 그 최민식 오른팔로 나오네. 거기 응답하라에도 나왔던 애 있잖아. 에? 그 좀 양아치 같이 생긴, 에? 이동희. 이동희 같은 애들은, 이동희 같은 애들은 열등한 애들이잖아요. 야가잖아요, 그냥. 야, 야, 형님, 형님,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있잖아요. 그 참식으로 나오는 그 애가 세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명암으로 확연하게 명암 대비가 딱 되면서. 그리고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난 한국 영화 뭐냐면 옛날에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봤어요? 창수지? 도둑지. 거기 전지현도 나오고. 전지현이 거기서 연기 잘했죠. 김혜수가 좀 배렸지만, 김혜수는 무슨 영화를 나와도 찌크러요. 그냥 이제 분위기를 찌크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타짜에서도,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타짜에서 그 유해진. 유해진이 뭐예요? 열등한 역할. 근데, 아, 고니가 너무, 백윤식 씨가 훨씬 더 월등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저 영화, 이게 이제 성격을 드러내는 영화로 보면, 그 영화가 좋은데, 박신양이 나와서 이제 배려버린 영화가 있어요. 그, 범죄의 재구성. 영화가 되게 좋아. 백윤식 씨가 영화를 잘하는데, 박신양이 나오면 항상 이제 박신양이 고춧가루예요. 똥으로 확 깨는데, 박신영이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보면서 너무 힘들어. 사실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걔가 영화를 안 할 거야. 자기를 알고. 한석규가 가장 사실적이죠. 한석규, 그러니까 낭만사부, 낭만닥터 김사부, 이런 데 나오면 한석규가 안 어울리는 거야. 월등해 보이려고 하니까. 감당하기 힘들어. 그죠?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좌중, 앞, 또 하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석규는 접속 이런 데 딱 나왔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드라마의 캐릭터 분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캐릭터 잘생겼네, 뭐 이쁘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단 기준이 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사실 똔똔해. 요것을 놓고 여기에서 특정 부위를 부분학대해서 쫙 부풀려서 극한으로 몰아붙였을 때 우월함. 극단적으로 쪼그라뜨렸을 때 열등함,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상적으로 잘하는, 그러니까 차승원 그 사람이 연기를 엄청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특정한 역할이 엄청 특화돼서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야비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꼬라지는 다 하는데, 그 놈이 그걸 잘해. 독전 뭐 이런 데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죠? 창수 씨,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연기자는 아니야. 근데 그걸 잘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격을 드러내 보여준다 하는 것은 그 알파치노가 로버트 드니로보다 훨씬 낫죠. 로버트 드니로 온갖 역을 다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뭐야 그 여자의 시다발로 나온 거 있잖아. 앤 해서웨이. 너무 힘들었어.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일단 앤 해서웨이는 세상에 없는 역이거든요. 앤 해서웨이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요. 그 어떤 역도 어울리지 않는. 왜 하지? 이렇게 앤 해서웨이가 저 셰익스피어 아내 이름인 거 아세요? 일단 그것도 역겹고. 얘가 지가 뭔데 셰익스피어 아내 이름을 예명으로 쓰냔 말이야. 지금 험한 말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역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건 똔똔도 아니요, 열등도 아니요, 우월도 아닌 그런 그죠. 딱 보면 아 제가 지금 여기 뭔가 붕 떴구나 이 지점에서 어? 얼굴로 지금 이렇게 공지영 씨 같은 스타일이죠. 턱 깨고 사진 찍는. 실물로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프란체스코 교육원에서 한번 봤는데 명예의 손으로 걸라나. 성격이 그거 아시겠어요? 오늘 외워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전체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돼요. 고전 드라마에서는 행위가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행위를 모방한다고 하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왜 모방을 해야 되냐? 그것이 성격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방의 대상이 행위인데, 따지고 파고 들어가면 성격이다. 근데 성격은 크게 셋으로 둘로 나누는데, 중간이 당연히 있다. 보통의 것. 그래서 우리보다도 우월한 성격을 다루는 것을 이상적인 것, 그다음에 풍자적인 것, 사실적인 것, 기법이죠. 그래서 성격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요 이상적 기법, 사실적 기법, 풍자적 기법. 그러니까 코모디아, 트라고디아, 비극, 코미디아, 희극. 희극은 풍자적인 거다. 그러니까 희극에는 반드시 모질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모자란 애들이 나와요. 모자란 애들이 등장해야 희극이 되는 거예요. 희극에 나오고 너무 진지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희극이 안 돼. 반드시 아이고 하고 딱 우리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헛웃음 나오게 하는 지점이 있어야 희극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외워야 돼요, 이건. 근데 이제 이게 섹스피어 드라마는 여기 안 됩니다. 섹스피어 드라마는. 그러니까 오셀로는 우리보다도 우월하지 않죠. 오셀로는 찌질한 놈이에요. 근데 비극이죠. 그게 섹스피어가 그러니까는 엄청난 사람인 거야. 찌질한 새끼를 가지고 비극을 만들어내버렸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섹스피어를 졸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셀로 찌질하지? 어? 세상에 이렇게 찌질한 새끼가 있어? 그죠? 아니, 손수건 어디다 놓냐고 계속 지랄하는데, 무서운 걸까지, 개 새끼, 하, 그놈 손수건 때문에 짜증나. 근데 그걸 가지고 얘가 끝내 찌질을 버리지. 그리고 그 오셀로보다 더 찌질한 이해하고, 찌질한 새끼들 투성이에요. 데스데모나도 좀 찌질하긴 한데, 오셀로보단 낫잖아. 근데 그걸 비극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맥베스도 찌질한 놈입니다. 레이디 맥베스에 비하면. 레이디 맥베스, 그러니까, 레이디 맥베스야말로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맥베스가 그러잖아. 하, 남자라고 해주겠어. 응? 언섹스. 그러니까, 성별을 벗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탈성이라고 보냐고 하거든요. 성별을 벗어났단 얘기예요. 이게. 맥베스는 찌질한 놈이에요. 아, 이따가 뭐 안 되니까 마녀들 둘레다가 전보러 가고 막 이게 어찌 될 거야 막 이런 물으면 사내 새끼들이 그 되겠어? 순영이 어떻게 생각해? 이청아만도 못하지. 근데 그걸 비극으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섹스피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가 하는 행위하고 맥베스의 성격하고 오셀로의 성격을 갖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비극성이 드러나 보는 거야. 이걸 연결을 보신 게 오이디푸스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고전 드라마하고 근대 드라마하고 셰익스피어하고 소포클레스를 딱 비교를 해보면 요것이 드러나 보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알면 이제 기본적으로 드라마는 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현대의 드라마도 다 볼 수 있는 거야. 이를테면 허우 샤우엔 그 대만 감독이 자객 서분낭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당나라 때 얘기인데 장첸 나와요. 서분낭으로 나오는 게 영화배우 서기 있죠. 서기. 에로틱 배우로 알려지지만 연기 진짜 잘합니다. 아 봤어요? 보세요. DVD 이제 거의 망가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하도 들려가지고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순간에 봐도 항상 좋은 일. 그다음에 이제 파리 텍사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드라마들은 행위를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행위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행위 에테와 프락세이스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끊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 끊어진 고리를 타고 넘어서 에테를 보게끔 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영화의 역사를 새로 어쨌든 오늘 히트 오늘의 추천작 물어봅니다. 봤는지 물어봅니다. 히트 이거 아니면 히트 레스토랑 이렇게만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마주보고 알파치노가 훨씬 더 훌륭해요. 그죠? 히트 이거는 이제 이거는 옵션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박순용 군은 오셀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봐. 오늘 배웠으니까. 아, 이놈이 왜 이렇게 찌질한가? 이 찌질함이 왜 이렇게 비극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드라마를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그게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는 효과죠. 그렇죠? 그렇겠죠? 시험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다음 주 시험 맞습니다. 굉장히.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